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인생을 하나의 드라마로 표현한다면 그 드라마는 과연 희극일까요? 아니면 비극일까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살아온 경험, 또 타고난 성향, 또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가, 또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저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즐거움과 웃음 가득한 희극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은 눈물과 탄식이 가득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 감사한 일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정말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벅찬 감격과 형용할 수 없는 그 희열이 가슴 속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지만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피비린내 나는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냉혹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시카고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시카고 강을 따라서 건축물 투어를 했었습니다. 건축학도라면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은 도시가 시카고라고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그 높이와 크기와 화려함을 바라볼 때 정말로 대단하다는 감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조화를 이뤄서 만들어내는 휘황찬란한 그 도시 풍경은 그야말로 황홀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화려한 그 빌딩 숲속 뒤쪽으로 몇 블록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폐허처럼 낡은 건물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상반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을 희극으로만 바라보는 사람은 깃털처럼 가벼운 인생, 유치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생을 비극으로만 보는 사람은 항상 우울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있는 그대로 직시한다면 세상은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극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비극이 희극으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벌써 만 2년이 됩니다.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속히 멈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년 10월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과 이별을 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는 나름대로 평화로운 시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에 인류 전체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전 세계는 마음을 합하여 유엔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또다시 세계대전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이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가 더 심각한 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Anthropocene이라고 합니다. 20세기 들어 학계에는 이 Anthropocene, 인류세라는 이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면서 현재 지구의 지질시대를 인류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인공 물질을 사용하고 또 과도하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핵무기 실험처럼 치명적인 실험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간은 이 지구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과도하고 무분별한 인간의 행동 때문에 지구 온난화, 생물의 멸종 같은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뿐인 소중한 지구, 그리고 이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 인간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 생태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이제 인간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현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자연재해는 해마다 그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급 이런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작년 여름은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폭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작년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전 세계를 덮은 해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유럽 곳곳에서 또 하와이와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국지성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있고 빈도도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연한 이 고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심, 탐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욕은 우상 숭배다. 인간의 이 탐욕, 인간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고통의 소용돌이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높아지고 소망은 침잠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간의 이 탐욕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끝도 없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높아지고 반대로 우리의 소망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당연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섣불리 순진하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쟁, 또 지구 생태계 위기 같은 거시적 차원에서 시선을 옮겨서 인간 개개인의 삶이라는 이 미시적 차원을 살펴보더라도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소망이 발견되십니까? 거울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야, 나에겐 정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나이 40이 넘으면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균형을 갖추고 성숙한 사람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기대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공자 선생님은 나이 40을 가리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나이 50을 가리켜서는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여전히 유혹에 흔들리고 있고 하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사람, 괜찮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채 미움과 시기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갖고 싶다고 더 달라고 주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은 점점 더 우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을 둘러봐도 또한 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참된 소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소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소망인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는가?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확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본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가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간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한계를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 소망이라는 이 말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불의와 부조리와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라면, 이 땅의 삶이 정말로 끝이라면,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의 이유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라고 답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들어가서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천국 소망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천국 소망. 우리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바로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바로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 소망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리켜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또는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저 천국, 또 피안의 세계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가치, 일상의 소중함,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인 차원을 간과하는 또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땅에서의 삶도 아주 중요하고 우리의 몸과 물질 세계도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계속해서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천국의 소망이 약화되고 교회가 세속적인 가치관에 휩쓸리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소망이 저 천국에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개인의 구원과 내면의 영역에만 국한시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 개념의 주관주의적 축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시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그 모든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도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전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구원은 사회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통전적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해방과 아동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 사역을 하나님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세상을 한 방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만연한 죄와 악과 고통과 죽음의 세력을 단번에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세상은 모든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되고 기적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수시로 개입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과 손과 발과 몸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극하신 사랑을 부어주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고통과 슬픔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디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세상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쓴 글 중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희망이다. 인간이 희망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품고 계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걸고 계신다, 우리가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거 혹시 인본주의 신학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그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우리를 가리켜서 네가 소망이다, 네가 나의 소망이고 네가 한국교회의 소망이고 네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만을 채우기에 바쁘고 거짓과 술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참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짙은 먹구름을 뚫고 비춰오는 한 줄기 찬란한 햇빛처럼 세상의 소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바로 나의 소망이고 네가 바로 소망의 이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과 일종의 내기를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고 욥에게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삶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겨울 소망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국내 또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설 명절에는 의료선교부 단기 선교팀이 캄보디아 포이펫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포이펫은 캄보디아 북서쪽에 위치한 태국 국경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카지노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태국에서는 카지노가 불법이기 때문에 카지노를 즐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국 국경을 넘어서 포이펫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도박과 유흥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이 포이펫의 밤은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약과 매춘과 도박이 성행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들은 주의를 가지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제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카지노 호텔이 즐비한 지역에서 찻길 하나 건너는 이 지척거리에 캄보디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빈민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2천 가구, 만여 명의 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지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 소위 앵벌이라고 하는 구걸, 매춘, 마약 판매, 짐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가 도박과 마약에 빠진 탓에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 빈민촌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수교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그곳을 방문해서 더위와 피로와 싸워가면서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선교부 회원들도 참으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900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진료했고 함께 간 이미용 봉사팀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봉사와 섬김의 이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질문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다고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다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선교와 봉사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는 죄와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자신을 아프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비난을 가합니다. 자기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남을 섬긴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 이런 상황들에 직면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사랑, 그 작은 선행,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정성을 통하여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고통의 터널, 고난의 시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의 이웃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견뎌내셔서 절망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김의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망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과 선행의 삶을 실천하시면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이유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는 할 수 있다. 예수를 마음에 품은 네가 바로 세상의 소망이고 세상의 소망의 이유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네가 바로 소망이라고, 네가 나의 소망이라고, 소망의 이유라고 그렇게 믿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교만이나 비난하는 마음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거룩한 고난을 채워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밀어두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과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어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답변하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소망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